싸움의 이유, 타인의 유서를 품고 사는 사람들,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얼마 전 중증 장애인 활동가 4명이 서울 구치소 앞에 섰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던 이들에게 날아온 건 4천만 원이 넘는 벌금 고지서. 장애인 투쟁이 벌금으로 탄압받는 현실에 맞서 자발적인 노역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한 이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건 그리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설치해 줄 것,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늘려줄 것,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수십 년째 불법이라며 탄압해온 사법부에 맞서 더욱 투쟁 강도를 높여야 했을 뿐입니다. 노역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모금이 이어지며 하루 만에 벌금을 뛰어넘는 성금이 모였고 활동가들은 사흘 만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치소를 향하던 순간마저 검찰 호송 차량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장애인 콜택시를 따로 불러 이동시킨 풍경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는데요. 과연 장애인이 이 나라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숨쉬고 있는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방관은 불법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오늘은 거대한 차별의 벽 앞에서 주눅들고 굴종하는 대신 싸우고 저항하기를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장애인만 싣고 떠나는 버스, 누군가에겐 목숨 건 이동권.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한 SNS 공지글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지난 2월 한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시위를 벌였는데 휠체어를 끌고 열차를 타고 내리는 이 시위 때문에 열차 지연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처럼 안내한 공지였는데요. 시민들은 정작 탑승객 대부분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시위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몇 년 전에도 평화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단체를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휠체어 이용자들은 시민도 아니라는 거냐, 애초에 장애인 승객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없었을 시위라며 크게 공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022년까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 2025년까지 모든 서울 시내버스 저상버스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은 과연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아직 지하철역 22곳에서 지상에서 승강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1동선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고 저상버스 도입률도 58%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중형 저상버스의 경우 휠체어 승강 설비나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버스가 많고 2021년에는 관련 예산까지 삭감돼 유명무실한 약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힘없는 존재들의 삶을 담담히 적어내려간 칼럼집 그냥 사람의 저자 홍은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닥쳐온 어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작되며 그것은 이 폭력적인 사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는 90%의 사람들이 비로소 비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성찰할 때일 것이다. 승차권을 꼭 쥐고서도 버스에 탈 수 없는 장애인들을 플랫폼에 남겨두고 비장애인 승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올랐다. 장애인들은 다음 명절에는 우리도 함께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떠나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 안 승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자신이 탄 버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의 주인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이 편에서 던진 당신처럼의 밧줄을 함께 당겨주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기를 바랐다. 세상은 딱 그만큼 나아질 것이다. 아주 오래된 격리, 좋은 시설은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시설의 열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라파엘의 집에서도 지난해 10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곳의 장애인들이 시설 종사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한다며 만들어진 시설에서 외부의 시선을 피해 크고 작은 인권 유린이 일어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한국의 중증 장애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로 보내지는데 다양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물론 폭력과 학대 등의 인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2013년 정부의 장기 입원 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시설 장애인의 수도 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늘었고 시설 장애인의 수도 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부 정책이 이들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탈시설 운동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장애인을 무작정 세상과 분리하기보다 이들 역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여기고 튼튼한 자립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탈시설을 선정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시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넘게 늘어난 반면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겨우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시설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며 정부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꿈도 꾸지 못할 자유를 아무 노력 없이 누리면서도 일상의 작은 불편조차 장애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들을 격리하고 가두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인식할 수조차 없다. 사람들은 강자가 사라져야 약자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 나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이 사회가 이토록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 그것은 혹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닌가. 장애인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고 병든 노인들을 버려서가 아닌가. 그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 이 세상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들이다. 속도를 낮추고 상처를 돌보았어야 한다. 상처난 곳으로 온갖 약한 것들이 꿀처럼 스며드는 법이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가장 아픈 곳으로부터 연결된 근육들의 연쇄적인 강화만이 우리를 함께 강하게 만들 것이다. 생명을 포기하는 곳, 연대가 끊어지는 그 모든 곳이 시설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아닌 장애인에 의한 정책.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비장애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여전히 이동권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경우도 많죠. 특히 건강 문제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기존 질환 말고도 주요 만성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비장애인의 3.4배에 이르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이 있어도 미루고 참거나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장애인이 월등히 높다는 건데요. 이런 건강 수준 격차와 진료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보험 혜택을 늘리고 복지기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진정한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선 안정된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덩달아 심화된 장애인 고용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재정비하고 일자리 안정망도 보다 촘촘하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개인 위생관리, 정리정돈,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보조사를 더 많이 육성하고 배치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중증 장애인들은 작은 방 안에 유폐된 채 수십 년간 살아왔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도, 경제성장의 눈부신 결실도 그들의 방 앞에서 조용히 비껴갔다. 그 방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생면부지의 활동 보조인,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가장 혁명적인 순간이다. 수십 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상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방 바깥으로 나온 그들은 동네를 구경하고 햇살을 만끽하고 장미꽃을 샀다. 니체를 읽고 연극 무대에 올랐으며 사랑하고 욕망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었다. 예산 삭감에 맞서 장애인들은 국회를 향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유와 평등, 협력과 연대처럼 인류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가치 그 자체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참혹한 시대에 여럿이 함께 사회적 몸을 이루는 활동 지원 제도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다.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기존 장애인 관련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탈시설 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과 같은 자립 지원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복지 법안이 그렇듯 관련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금세 유명무실해지겠죠. 따라서 새로 쓰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실체법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명시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책 그냥 사람에서는 타인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애 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 박진영 씨가 주민센터에서 자기 심장을 칼로 찌른 뒤 그의 동료가 박 씨의 유서를 가슴에 품은 채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고 늙게 되고 어쩌면 영영 남의 일이라 여겼던 장애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장애인들의 싸움은 얼핏 보면 비장애인과 별개의 일 같지만 늙고 병들어 생애 한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싸우고 있는 장애인을 동정하기보다 이들이 변화시키고 있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연대해 달라고 말이죠. 세상에 가장 밑바닥이 있지만 그래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 덕에 우리의 삶도 한 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달라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에 굴하지 않고 제 발로 창살 있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간 그들의 뒷모습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